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일 금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디모데전서와 구약 느헤미야기입니다.
3장. 누구든 교회의 감독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고귀한 임무를 바라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사실이다. 감독은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여자만을 아내로 가져야 한다. 그리고 절제하며 신중하고 존경받을 만하며 손님 대접을 잘하고 또 남을 가르칠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 술을 즐기지 않으며 난폭하지 않고 부드러우며 다투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감독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 모든 면에서 자녀들이 존경하며 복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기 가정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감독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교만에 빠져서 악마가 받은 심판과 같은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감독은 교회 밖의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야 남의 비난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덫에 걸려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며 술을 좋아하지 않고 돈을 탐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들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심오한 진리를 간직하여야 한다. 집사가 될 사람은 먼저 시험을 거쳐야 한다. 그리하여 흠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 집사로서 일하게 하여라.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신중하고 남의 흉을 보지 않으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어야 한다. 집사는 한 여자만을 아내로 가져야 하고 자녀들과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집사로서 잘 봉사한 사람들은 훌륭한 지위에 오르게 되고 그도 예수를 믿는 그들의 믿음에 큰 확신을 가지게 된다. 내가 그대에게 곧 가게 되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것은 혹시 내가 늦어지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안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안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기둥이고 터전이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우리가 믿는 종교의 심오한 진리는 참으로 위대하다.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성령이 그분의 본성을 입증하셨으며 천사들이 그분을 뵈었다. 그분은 모든 나라에 전해져서 온 세상이 그분을 믿게 되었고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느헤미야기 제7장. 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단 다음에 나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이 사람을 세우고 나의 아우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에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시오.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경비를 세우시오. 일부는 지정된 초소에서 일부는 자기들의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십시오.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마침 나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제 고향 땅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그들은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니에미아와 아샤랴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누흠과 바하나가 돌아올 때에 함께 돌아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과 수는 다음과 같다.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845명이요. 사께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자손이 95명이다. 베들렘 사람과 느도바 사람이 818명이요. 아다노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마엘 사람이 42명이요. 기랏 여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느보우 다른 마을 사람이 52명이요. 엘람의 다른 마을 사람이 1254명이요. 하림 사람이 320명이요. 여리고 사람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누 사람이 721명이요. 스나아 사람이 3930명이다. 제사장은 예수아 집안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다. 레이 사람은 호드야의 자손들인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사람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성전 문지기는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인데 138명이다. 성전 마길꾼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빠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웃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룰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로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대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다. 솔로몬을 섬기던 종들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르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루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베라다 자손과 핫델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문 자손이다. 이상 성전 막 일꾼과 솔로몬을 섬기던 종의 자손은 모두 392명이다. 이 밖에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압돈과 인멜 등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왔지만 가문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었다.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인데 모두 642명이다. 제사장 가문 가운데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도 있는데 이들 가운데서 바르실레는 길랏 지방 사람인 바르실레 집안으로 장가를 들어서 장일의 이름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족보를 뒤져보았지만 그들은 그 조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제사장 직분을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직분을 맡지 못하게 하였다. 유다 총독은 그들에게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제사장이 나타날 때까지는 가장 거룩한 음식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돌아온 회중의 수는 모두 42,360명이다. 그들이 부르던 남녀종이 7,337명이요. 그 밖에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다. 또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이다. 가문의 우두머리 가운데서는 건축 기금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었다. 총독도 금 천 다릭과 쟁반 50개와 제사장 예복 530벌을 창고에 들여놓았다.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공사를 위하여 창고에 바친 것은 금이 2만 다릭이요 은이 2,200만회였다. 나머지 백성이 바친 것은 금이 2만 다릭이요 은이 2,000만회요 제사장의 예복이 67벌이다.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백성 가운데 일부와 성전 막 일꾼들과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의 자리를 잡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 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 하여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 하여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위에 살리라 주위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죄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계속 지어도 괜찮다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하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때가 참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내용도 유대주의에 붙잡혀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려는 갈라디아 교우들에 대한 책망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시간 말미 3장 29절 하반절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는 내용을 같은 말투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2절 말씀 중심으로 어린 시기에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모든 인류에게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개시켜 천국의 유업을 주실 것을 이미 예정하셨음을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정하신 대로 아직 그것을 상속할 수 없는 어린아이의 상태에서는 줄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여기 어렸을 때라는 표현이 좀 독특합니다. 네피오스, 아직 말을 못하는 어린아이를 표현하는 낱말로 바울은 주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과 대조하여 미성숙한 영적인 상태를 표현할 때 이 낱말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장성한 자에게는 음식에서나 어려운 상황에서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그것을 넉넉히 감당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5장 14절에 기록되고 있고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오늘 1절 하반절인데 장성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만 어린아이의 상태에서는 부모의 주는 것을 먹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종과 다름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각자 신앙에 있어서 이것이 점검되어야만 합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2절인데 여기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란 당연히 뒤의 4절에 이어지는 것처럼 예수도께서 오시기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때가 참회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했는데 후견인, 에피트로포스, 신뢰를 받는 종으로 가정의 지배인이나 청지기 또 가정교사를 일컫는 낱말은 청지기, 오이코노모스, 충분한 능력 있는 자로 인정받은 가정관리자로서 역할하는 사람들로 바울 당시에 규모 있는 가정들에 흔히 있었던 직책을 그대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비록 죄 아래 팔렸지만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절대로 버려두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이 다시 확인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서 5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움 뒤에 준비해 두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안다면 그나마 견딜 수 있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볼 때 그런 안타까움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비교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3절이고 갈라디아 교회는 대부분의 이방인들과 그들보다는 적은 수인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었을 경우에는 천체나 자연 숭배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다스림을 받았던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에 따라 이러한 유치한 상태의 사람들을 위하여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4절에 한 것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 3절과 다릅니다. 먼저는 때가 참회라는 중요한 시점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의 때는 형편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시간은 예정된 어떤 것이든지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사람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사건으로 사람들이 해볼 만한 것을 다 해도 불가능한 죄에서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이 나타나심입니다. 사람의 범죄로 피폐해지고 고통받는 이 세상에 창조주께서 친히 내려오신 것입니다.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한받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도 십자가의 희생의 시작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기에 요점은 동정녀 탄생의 의미보다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면서 범죄의 줄기인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범죄 후에 약속하셨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완성입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했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 아래 나게 하신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과 다르게 그 율법을 100% 지켜야 할 당위성을 완성시킵니다. 한 사람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을 사람으로 오신 예수기도는 하나도 의기심이 없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하반절에 해서 완전히 율법을 지키신 유일한 사람이십니다. 이제는 사람으로 오시되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목적과 이유를 답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5절인데 여기는 두 가지의 목적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한 5절 상반절에 한 것인데 앞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할례 이전의 믿음의 인정이 할례자들은 물론 무할례자들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12절이 참고될 수 있는 말씀이죠. 또 여기에 율법 아래가 단순히 유대인들의 명문화된 율법만을 의미하기보다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도 율법과 같은 초등학문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어쨌든 또 하나의 목적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5절 하반절에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한 것이 아니라 아들의 명분, 휘오데시아. 이 낱말은 입양된 양아들을 표현하는 말씀인데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표현입니다. 왜 아들이면 그냥 아들이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것인가 할 수 있는데 바로 앞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처럼 나면서부터 아들이었다면 그냥 휘오스 아들을 썼을 것인데 당시 로마 시대에 흔했던 입양한 법적인 양아들을 들어서 설명하려는 것이고 양아들은 친아들과 지위상에 전혀 다르지 않게 양부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까지 물려받은 예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바울의 흔한 표현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는데 언제까지 세상의 종노릇 하겠습니까? 이왕에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면 명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6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장성해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은 갈라디아 교우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지체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된 의식을 바로 가져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6절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7절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확신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3인칭이 아닌 2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개개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모두를 향하여 너가 라고 마치 바로 앞에 앉혀두고 훈계하는 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는 나를 약속대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미 아들로 인정하시는데 정작 나는 또 우리는 아직도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어린아이에 머무르고 있다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된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7절 하반절인데 죄의 종으로 산다면 거기에는 보장이나 약속이 없습니다. 반드시 아들로 자녀로 살아야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데 이것이 자의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라는 단서를 달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방법이 불을 지나게 하는 것이나 다른 것이 아닌 물속에 장사되고 올라오는 침례일까 하는 것을 요나를 물고기에게 먹혀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 회개하게 하신 것과 함께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물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빛과 함께 가장 귀중한 창조물이면서 우리가 그 귀함을 쉽게 잊어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물은 모든 생명을 살리고 씻기면서도 낮은 곳만 찾아 흐릅니다. 사람들을 그 물속에 충만하게 잠기게 하고 다시 나오게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하는 겁니다. 물에 충만히 잠기고 올라와 죄 씻음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 물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할 의무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곧 물처럼 죄인들의 죄를 씻기고 살리는 일을 하면서도 물처럼 낮은 곳을 찾아 겸손하라는 명령이 있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물처럼 섬기면 가능할 것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I have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I have the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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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down in my heart. Where?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I have the love of Jesus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to stay. And I'm so happy.
예수가 태어나신 밤, 들판에는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야생동물이 양떼를 잡아먹고 해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했답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한 천사가 그들 곁에 섰어요. 사가랴와 마리아가 천사를 보고 두려워한 것처럼 목자들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백성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을 알린다 라고 말했어요. 그 천사는 구세주께서 그날 밤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고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이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천사들이 하늘로 돌아간 후에 목자들이 자,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아이를 보자 라고 서로에게 말했어요.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리아와 요셉을 보았습니다. 포대기에 쌓여 고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았어요. 목자들은 이 땅에 구주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탄생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모두 놀랐어요. 마리아는 들은 모든 일을 깊이 간직해 두었습니다.
I'm so happy, so very happy. I have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식물 가운데 선인장이 하나 있습니다. 해마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꽃이 핍니다. 그 모습이 신기하고 예뻐서 오래도록 보고 싶은데 하루도 못 가서 시들고 맙니다. 전도서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개역성경에 헛되나라고 번역한 부분을 NIV 영어성경에서는 fleeting,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흘러가는 인생을 생각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덧없음을 아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며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돌보고 계실까요? 예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1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내 머리털 숫자까지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나의 시작을 아십니다. 시편 19편 13절에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했고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아십니다. 나훔 1장 7절에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의 이름도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47편 3절, 그가 별들의 수유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할 때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내 생각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일곱째, 하나님은 나의 염려를 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덟째, 하나님은 내 행위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아홉째,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말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열째,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11번째,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아십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12번째,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을 베푸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내 생명이 참 세상에서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지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화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이고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고 신앙을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소개하는 찬양은 우리 마음으로 노래하는 아카펠라입니다. 여기서 일일이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본 방송을 위해 아름다운 찬양곡을 제공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